이 개그맨 김병만 씨가 중심이 돼서 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셔요? 네, 저도 이제 뭐 매번은 못 봐도 가끔씩 뭐 제 방 다운해서 보기는 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환경이 아니라 이 정글과 같은 이 야생의 장소가의 무대가 되어서 여러 연예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먹을 것 그리고 누울 곳 자체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담는 프로그램 방송이에요. 허기진 출연자들 어떻게 해서라도 먹을 것을 구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는 가운데 물고기도 잡고 어떤 때는 새도 잡고 작은 짐승도 잡아서 실제로 먹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처음에는 맨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방송 횟수가 더해갈수록 이제는 집도 짓고 그리고 야생의 삶에 정해가는 출연진들의 모습이요. 그거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눈빛이 당연히 즐거웠겠죠. 재밌었겠죠. 신기했겠죠. 그래서 많은 시청률을 올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도 보이기는 하지만 연예인들만 출연하지는 않아요. 거기 출연진들을 보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의료진도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글이다 보니까 이 어떤 맹수로부터의 위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총을 든 사람도 그 안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 이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한 이 현지 가이드도 출연합니다. 허기진 배를 잡고 먹을 것을 찾아 정글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이제 뭐 풀을 뜯어오기도 하고 가지를 꺾어오기도 하고 또 열매 이건 어떻냐라고 다 가지고 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그것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을 결정하냐면 그 현지 가이드, 이거는 먹어도 돼요,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독이 있어요, 죽어요, 마비가 돼요 등등 알려준다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재미있는 방송을 제작하는 것 포함 그리고 출연진들의 이 안전을 포함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현지 가이드예요. 저도 기쁨의 교회에 와서 선임 목사님들의 뒤를 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예배 순서 잘 몰라요. 그리고 오늘도 아둘람 기도에 제가 처음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속으로는 막 그래요. 다리 안 보였지요? 무슨 말을 그리고 어디로 가기를 언제 올라가기를 다 물어요. 여쭤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올라오고 또 어디로 오라고 그러면 건물 이름 그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디로 오라고 그랬는데 다시 전화해요. 그리고 데리러 와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로 가지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곳을 먼저 경험한 선임 목사님들, 선임자들의 말은 참 귀해요. 마찬가지로 현지 가이드들의 말은 그 정글의 상황에서는 법이에요. 그 말 안 들으면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마다. 대부분 자신이 경험한 부분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좋은 경험은 자신의 삶의 행동 양식으로 자리 잡지요. 그 경험 속에 얻어진 결과들로 인생의 중요한 때, 꼭 중요한 것이 아니어도 소소한 때에 그 결정한 것이 기준, 경험이 기준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경험한 것의 결과가 좋았던 것은 계속해서 그 선택을 이어갈 거고요. 경험한 것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은 마치 아이가 난로가 뜨겁다는 것을 발견한 후로는 그 난로에 손을 대지 않는 것과 같이 그 상황에 다른 행동 양식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말입니다. 각자 사람이 개인의 경험 속에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사람의 연수가 뭐 70이든 80이든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아 70, 80, 90, 100 참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 역사의 틀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천년도 못 살면서 100년도 못 살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이 인생 무상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100년의 시간이라는 개념도 마냥 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긴 시간인 듯하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또 같은 경우, 같은 상황일지라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다?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환경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요, 실제로 제한적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 경험한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영역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결정 자체를 회피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요, 지혜자는 시대의 역사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내 경험 말고 이 시대 역사를 통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부분에 역사를 의지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쉽게 말하면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뭐 개인의 경험을 의지하든 시대의 역사를 의지하든, 그것이 개인이냐 아니면 시대의 역사의 여러 사람들의 경험이냐라는 것이 다를 뿐, 사람의 경험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개인의 경험이든 시대의 역사든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경험.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러한 사람의 경험을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이 나와요. 모세의 삶, 120년의 삶입니다. 이 120년의 삶을 정확히 40, 40, 40으로 구분하잖아요.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 80세부터는 또 부름을 받고, 이 80세부터는 이제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 목자의 40년의 삶을 살고,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는 부름을 받고 출애굽 지도자, 영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모세의 삶입니다. 한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로서 모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가시는구나를 보게 돼요. 한 민족을 이끌어야 될 이 모세, 적통 왕자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왕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세자로 책봉되면 세자로서의 교육이, 왕도를 가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왕자들에게 그런 교육이 있었을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리더십으로서, 지도자로서 이러한 부분으로 훈련져야 되는 그 과정 속에 모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도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지도력을 40년의 왕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살인자로서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광야로 내몰린 40년 목자로서의 삶이었지만, 장정만 60명, 유아와 여자아이까지 계산했을 때는 약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디에 누울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가 조금 더 길이 편한지를 아는 것을 준비되는 삶이 이 40년 광야 목자의 삶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영역이지요. 그러한 모세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 시내 광야에 머무릅니다. 이제 다시금 그 1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둘째의 둘째 달 20일에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움직여야 되는 순간이지요. 그렇게 모든 백성이 행진을 시작하려고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었던 호밥, 이 원어적인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어떤 번역은 이 호밥이라는 사람을 모세의 장인으로도 번역을 하고, 어떤 성경은 이 처남이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장인이든 처남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모세와 호밥과의 대화 속에서 모세가 취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모세, 역시 광야의 길을 아는 부분이라면 많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위일 거예요. 40년의 세월이 그냥 허송 세월은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근데 누가 봐도, 그리고 모세 스스로 생각해 봐도 광야길을 잘 아는 것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본 자신보다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삶의 뿌리 자체가 그곳에 있었던 이 장인어른 호박 훨씬 더 스스로가 인정하기도 거기가 더 잘 알았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과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나 다시금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닌 호박을 의지하려는 모세의 마음이 생겨요. 아니,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 순간 생겨난 게 아니라 어쩌면 처음 광야로 들어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행진하는 모든 순간에서도 모세의 마음속에 위안과 평안과 안정을 주는 하나의 부분이 누구였냐? 저는 호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의지가 됐던 존재입니다. 이 호밥은. 떠나겠다는 호밥의 말에 모세의 간절한 고백은 이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질 것을 압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의 눈이 되어주십시오. 이 부분을 좀 더 실제적으로 다른 번역본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제 여기는 천함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말게. 광야에서 진을 칠 최적의 장소를 두루 아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우리에게는 자네의 안목이 필요하네. 이게 메시지 성경이고 표준 새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는 또 장인어른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쳐야 할지를 장인어른만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물론 광야의 삶에서요, 호밥과 같은 사람,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참 의지가 될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러한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사람의 경험은 다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만, 뭐 병이 걸렸을 때 인간에게 허락하신 의술이라는 놀라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이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만 기다린다, 이러한 부분으로 말씀을 접근하고 싶지는 않아요.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초점은, 본문의 핵심은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의 마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9장에 보면요, 이 9장 23절, 24절, 22절, 23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띄우시고 구름기둥이 행진할 때는 백성이 같이 행진하고 구름기둥이 멈췄으면 백성이 같이 진치고 멈춰서는 것을 이미 출애굽한 후에 모세와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따라 시내 광야까지 나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왜 이런 고백을 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왜 호밥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줘야 된다, 가이드가 되어줘야 된다, 길잡이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겠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을 때 뭐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야, 그러면 안 돼. 근데 이렇게 말 안 하지요. 실제로 가면. 목사처럼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가면.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딸아이가 이럽니다. 저한테. 아빠는 똥꼬야! 그리고 말을 해요. 이제 아빠라고 안 할 거야! 아빠는 아저씨!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요. 제가 그러죠. 그러면 얘네들이 묘하게 합세를 합니다. 한 녀석이 그러면 뭘 좀,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 아빠는 똥꼬야! 아빠는 아저씨야! 그리고 막 지들끼리 막 씩씩거려요. 그럼 제가 그러지요. 너 누가 버는 걸로 밥 먹고 있어? 너 옷 누가 사줬어? 너 내 말 안 들을 거면 집에서 나가! 라고 말을 해요. 불과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리고 자주 하는 얘기예요. 너 나가!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아빠지만, 아버지지만, 죄송합니다.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까지도 같이 뭉뚱그려 싸잡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말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왔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왔는데 잘 따라왔는데 그 속에서 뚝배기 깨지는 소리라는 겁니다. 호바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고 어디에 진실지를 알고 당신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눈이 되어져야 됩니다. 떠나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두 번이나 붙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요, 너 나가! 안 그러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3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은혜예요. 우리가 3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호밥을 향해서 당신이 떠나지 마시옵소서, 당신이 인도자입니다, 우리의 눈입니다, 가이드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요, 뭐라고 호통치시고 너 왜 그러냐라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호통치시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그리고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멈춰서시고 이곳이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야, 이곳이 너희가 멈춰설 길이야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더란 말입니다. 사람의 경험만 의지하잖아요. 그럼 경험의 틀 안에 갇혀요.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 속에 그것을 봅니다. 보자기 속에 나는 이 짐승들이, 고깃덩어리들이 내려와요. 딱 봐도 레위기에서, 율법에서 이건 부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먹어라. 베드로가 말하죠. 말씀도 그렇고 저 이거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먹어라, 세 번 먹어라 라는. 그리고 깨고 백부장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옵니다. 이게 뭐냐, 베드로는 여태까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상식 안에는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이방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너희들이 불결하다고 하는 것, 너희들이 더럽다고 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실제로 고넬료에게, 사람에게 와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아갑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고넬료와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경험, 베드로의 경험에서는 복음은 우리 거예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경험, 내가 여태까지 한 것,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들에서요,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우리를 울타리 밖으로 끌어내실 때가 있어요. 그 경험을 무너뜨리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야 기적이 경험되어져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대로만 살아가요. 착착착착.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불확실성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안 될 것이라는 장소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렇게 호밥을 의지하려는 모세를 향해서 내가 인도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에베네셀로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과거와 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미래의 영역까지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는 건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그 시선을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쭉 인도함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열 가지 재앙에 실제적으로 자신이 사용되는 그 모세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한켠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인도도 신뢰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 더 의지하는 호밥이라는 영역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참 평안을 얻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 참 평안을 주는 모든 것들, 그 하나님보다 앞선 영역들을요 끄집어내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 속에서 하나님만이 최고시고요, 제일의 가치시고요, 제일의 우선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내 경험 위에서, 사람의 경험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금요 아둘람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